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성경책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요한 계시록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제가 요한 계시록을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100년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과학적인 거를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해석을 했습니다. 뭐 요한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똑같지만은 이게 그건가, 그게 저게 저건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그동안 가상화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뭐 말만 많아서. 근데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그거를 가상화폐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천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은 한 가지인데 이게 뭔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 이거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이 돈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떤 기관에서 개런티를 해줘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막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져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웹사이트라는 이 인터넷 가상세계 그게 한 4% 지금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막 컴퓨터 하는 거는 한 4%에 불과하고 눈에 안 보이는 웹을 다크 웹이라 그러고 딥 웹이라 그러고 뭐 하는 인비지블 웹이라 그러는 그게 96%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잘 없는데 들어갈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는 젊은이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딥 웹 치면은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나오는데 당부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막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가 지금 쓰여진다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이 어쩌면 조금 기본에 깔려있지 않나. 인공지능 개발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참 희한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인가에는 와서 지금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무슨 우상이에요? 특징이 딱 하나 있죠. 말하는 우상입니다. 근데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그 이제 우리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요. 얼른 10장 한번 보시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런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신 생명의 떡 같은 그런 거라 그랬고 음료를 물을 마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음료인데 그 바위에서 주셨는데 그 바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4절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구나 그러고 먹었는데 이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면서 그 바위에서 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은혜를 크게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큰 은혜 받은 자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5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는 성경이라는 것은 사건은 우리의 거울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게 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 이 사람들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간증대회를 연다 그러면 출애굽 성도들이 다 나와서 1등 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가장 원망하고 가장 불평하고 가장 이상한 짓 많이 한 백성들이 또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5절,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자.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요?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1, 2, 3, 4절은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거를 막 설명을 하고는 5절부터 저기 뒤에 이제 우리 앞에 받는 13절까지는요, 이 백성들이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막 계속 나옵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도님들, 그 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제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다가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감당할 시험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나오는 그 시험들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가장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누구에게나 당하는 시험을 주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서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해서 못 이겨내는 시험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너무 커서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딱 보시고 그 다음 5절부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런 걸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로 들어가면 그런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은 위에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럴 때 넘어지고 저럴 때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걸 뭐 그는 보면 전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피하라. 피하라. 요게 피하라가, 영어로 된 것들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일이 있으면 건져도 가지 말고 아예 뚝 떨어져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라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지만은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다릅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서서 안 해야지 이렇지만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러면 우상거리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지도 그리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피하라. 피하라. 요게 이제 22절까지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의 조상들도 그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요. 당신들이 지금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주변은 전부 우상숭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 그러니까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퍼질러서 같이 식사하고 웃고 뭐 나는 절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그런 자리 피하라고. 이제 보십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우상을 피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몸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연합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떡을 뗀다는 겁니다. 16절 제일 뒤에 보면은 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참례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왜 성도의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연합해서 참례하는 게 아니냐. 성찬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번.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한 떡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인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떨어져 나가서 한 지체고 한 몸인데 떨어져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떨어져 나가서 그들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떡을 떼는데 그 떡을 떼는 것만 해도 같이 있으면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뭐라고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 제사는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 제사장 목 빼고는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다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먹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에 같이 참여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다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상 숭배 제물에서 나온 거를 같이 뜯어먹고 앉아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우리 먹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먹을 때 그 제사에 참여는 안 했지만 화목 제물을 먹을 때 같이 참여한 것 같이 되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실래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귀신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섬깁니다 하고 절은 안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있으면은 귀신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과도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피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라. 피하라.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우리 뭐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상이 뭐예요?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는 구약에도 신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나 바닷속이나 물속이나 어디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그걸 이제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때 재물은 뭐 같아요?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재물이라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아 우상 숭배를 안 해야지 그럴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섬기는 우리 이 땅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그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거를 바깥으로 내서 그게 어떨 때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고 그건 어떨 때는 형상의 모습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는 본인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자꾸 하면 되잖아요. 우상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보다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취미생활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나의 뭐든지 간에 아니면 뭐 자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러면 그걸 본인이 정리하면 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진짜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게 우상이 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피하고 안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안 섬기면 죽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하나 등장하면은 그 우상은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적그릇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르게 설명하지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가상세계가 있고 지금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나가면 어쩌면 말하는 우상이 털커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저거 우상이지 그러면 절 안 하면 되지만 문제가 뭡니까? 저거 우상이지 그러고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지하로 숨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로 숨으면 지하로 숨은 사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셀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셀폰 쓰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지금 겉의 세계로만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딥 웹이나 히든 인비지블 웹 같은 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 96%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 결탁을 해서 잡아내려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이건 뭐 식은 죽먹이 같이 잡아낼 수 있겠더라고. 그걸 안 써도 잡아낼 수가 있겠더라고.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참, 그럼 목사님 어떻게, 방법은 없죠. 뭐.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믿음 지키라고 그럽니다. 참 군백인처럼, 바보처럼 예수 믿는 믿음 가슴에 품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죽지요. 그래서 진짜 죽으면 되는 거고 죽지요. 그런데 그때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교회에서 진짜로 빠져나갈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14절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따라하십니다. 피하라. 피하라. 지금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와 지금 이제껏 생각했던 그 우상은 형상도 있고 마음속에 부글부글이지만 마지막 우상은 진짜 형상이 있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5세기, 14세기, 16세기의 성경학자들은 말하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교황이다. 아니면 뭐 누구다 누구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잘은 모르지만 진짜 말하는 우상이 누가 오면은 찌찌찌 해서 보기만 하면 누군지도 알 거예요. 왜요? 우리 이미지나 뭐 손 찍어 놓은 거나 이런 거 다 지금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턱에서 턱, 너 왔냐? 그러고 이름 부를지도 몰라요. 그놈의 우상 새끼가.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다 알지 몰라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1세기에 쓰여졌던 고린도 전서만 해도 그냥 우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마지막 시대 등장하는 우상은 생각을 안 할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잘 물려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끝까지 생명까지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